제가 실수로 5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1분이라니요. 글을 따듬고 있다가 그새 1분이 지나버렸어요. 대충 하면 되죠. 네, 지금 한 명 시청 중입니다. 대충 하면 되죠. 네, 지금 한 명 시청 중입니다. 네, 랜디 로저님, 슈에님, 조미숙송님, 우상객님, 차크노미님, 박용태님 반갑습니다. 제가 잠시 딴지를 팔다가 교복도 안 입고 왔어요. 교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네. 보름달님, 반갑습니다. 현재 32분이 됐네요. 네. 아무리님, 출석. 오랜만에 출석하시군요. 첫 번째 국지는 현재 20명 시청 중. 첫 번째 국지는 태풍 하이선 기상대와 윈디의 중간 코스로 갔어요. 네, 김명태님 반갑습니다. 이 카메라 제대로 설치된지 보고 대충 댕글로 치고 약간 이상하지만 이 태풍이 진로를 여러 번 바꿨는데 처음에는 구마모토와 시코쿠 사이로 통과해서 현해탄을 지나간다고 했는데 다시 내륙으로 통과한다고 바꿨다가 다시 한국 기상청이 동해안으로 스쳐 지나간다고 바꿨다가 마지막으로는 태백산맥을 살짝 핥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울산 남쪽에서 상륙해서 경주 포항 영덕 삼척 강릉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많은 비를 뿌리고 갔는데 왜 하필 한국으로 두 번 오냐고. 작년에는 안 그랬잖아. 항상 일본으로 갔잖아. 이건 반칙이죠. 그러니까 제가 태풍을 좀 진정시키려고 작업해야 되는데 한눈파는 사이에 태풍이 함부로 우리 지역에 막 스치고 지나갔어. 이런 괘씸한 일이 있냐고. 그렇다 치고. 네. 정미광님, 랜디로즈님, 보름달님 반갑습니다. 태풍 얘기는 뭐 특별히 나온 뉴스가 없죠. 보나마나 이 과일들이 낙과가 엄청 많이 발생해서 추석 때 과일값이 올라간다는 말이 있겠죠. 원래는 모든 농사가 흉년. 고구마값이 금값이 되었다는 거야. 금구마가 되고 배추는 아예 구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추 도둑이 막 강원도 진출해서 배추 50포기를 봉고차에 담다가 들켰어. 황당한 일이에요. 황당한 일. 네, 오늘 뉴스가 좀 짜잘한 뉴스가 많았는데 큰 뉴스는 없었어요. 정광훈 재구속 양반 까불다가 또 감옥으로 달려들어갔는데 뭐 자기가 한 달 안에 자살하겠다고 해놓고 이게 뭐야. 이번엔 또 뭐 자살을 안 한다고 감옥 안에서 투쟁한다고 그러는 거야. 뭔 개소리냐고. 자살한다고 했으면 자살해야지. 약속을 지켜야지. 기독교 신도가 신앙인이 하느님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되냐고. 하느님 앞에 맹세를 했으니까 정강훈은 한 달 안에 약속을 지키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의대생들이 도망친 이유. 의대생들이 이번에 난리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실기시험은 그룹으로 보게 되는데 선두그룹이 실기를 보고 그걸 이제 다음 시험 보는 조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딱 알려줘. 근데 그러겠냐고. 왜 그걸 알려주냐고. 그러면 안 되죠. 컨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1조가 이제 수석, 차석, 뭐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1조인데 1조가 이 뒤로 가고 2조가 맨 앞에 오게 돼서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선두그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질 합격할 자신이 없어서 시험을 안 친다는 거야. 그럼 원래는 이 90% 합격하게 돼 있는데 이대로 가면 50%밖에 합격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겁쟁이들이 떨어질까 봐 시험을 안 치기로 한 거죠. 황당한 일, 황당한 일.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설이 유력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드는 얘기고 하여튼 제가 주장하는 얘기는 27살에 넘으면 군대 입대해야 되는데 의사들은 한눈도 봐주지 말고 모조리 입대시켜야 돼요. 그럼 또 이제 의사들이 거품 물고 뒤집어지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엘리트와 민중이 서로 간을 보는 거야. 서로 이 호르몬을 교환하는 거죠. 근데 가만 놔두면 엘리트는 엘리트끼리 성을 쌓고 강남에만 살고 비엘리트는 또 시골에 짱박혀 있고 서로 왕래를 안 하게 되면 상호작용이 감소해서 결국 지적 근친상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엘리트는 엘리트끼리 결혼하고 먹물은 먹물끼리 놀고 공돌이들은 공돌이끼리 놀고 이과는 이과끼리 놀고 이러다 보면 서로 정화하게 돼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호르몬. 호르몬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단해. 방구를 존나 먹으면 돼. 같은 교실에 넣어놓고 서로 방구를 계속 먹다 보면 서로 친해져서 원래 이 인간이 뇌가 그래요. 땀 냄새를 맡으면 친해져요. 상대방 냄새를 처음 맡으면 코를 쥐고 악취가 난다 그러고 쟤하고 안 놀아 그런다고. 근데 냄새에 익숙해지면 구수한 느낌하고 난 이 남자 딴 냄새가 좋아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홀려서 살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법칙이라고. 그래서 부닥거리를 해야 돼.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험 문제 찍듯이 1번이 정답, 정답을 맞추면 민주주의가 될 걸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정답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고 컴퓨터에서 자꾸 뽀로롱 소리가 나서 이 윈도우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뽀로롱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윈도우 업데이트를 했더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까먹어버렸어요. 지금 하여간 한 놈도 봐주지 말고 모조리 입대시켜야 된다는 게 네티즌들의 여론이다. 그래서 그 엘리트와 민중들이 서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국가에서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서로 등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귀족 문화가 발달해서 귀족들은 귀족들끼리 놀고 평민은 평민끼리 놀고 막 그런 문화가 아예 정착이 됐어. 그래서 서로 불만이 없어. 그래서 일본인들은 아버지가 이 우물전에서 일한다면 자식도 거기서 일하고 아버지가 공돌이 노가다하면 자식도 노가다하고 아버지가 조폭이면 자식도 조폭하고 아버지가 귀족이면 자식도 귀족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우리는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데도 엄청 불만이 많은데 일본인들은 안 그래. 일본인들은 그 저번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뭐 황실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아니 저희 같은 소인배는 죽어야 되죠. 아이고 임금이 한 4천쯤 되는가 봐. 대노죠. 천왕이 한 4천쯤 되는 인간이 나타났는데, 아이고, 임금 4천을 못 알아본 저 같은 개새끼는 죽어야 돼요! 하고 막 자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자기 비하를 엄청 하는 거죠. 나 같은 놈은 임금님에 비하면 난 똥이에 똥! 난 오물이 오물! 나 같은 주물은 없어져야 돼! 그러고 막 이런 자학을 하고 있다고.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선비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막가진 않아요. 다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다 자기가 양반이라 그러지. 아, 나 같은 상놈, 뭐, 백정, 이런 인간 쓰레기는 죽어야 돼. 이런 사람 없다고. 근데 일본에는 그게 자연스러운가 봐. 택시기사인데, 아, 나 같은 택시기사가 임금님을 못 알아보다니, 막, 나는 인간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를 하고,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야말로. 몸둘 바를 모른다. 일본은 그게 자연스러워.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평등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권에서 단단하게 이 양반들을 손을 봐서 굴복을 시켜야 돼요. 결과가 어떻게든 상관없어. 이런 과정을 투쟁 과정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전선이 딱 눈에 보여야 돼요. 지금 검사와 싸우고 있는지 의사와 싸우고 있는지 목사와 싸우고 있는지 이 전선들이 눈에 보여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이 안정되게 돌아가지. 안 그러면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져서 갑자기 지지율이 폭락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켜야 지지율이 어느 정도 딱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지율이 막 올랐다 갑자기 팍 떨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 갑자기 아 문재인 싫어 하고 태도를 바꾼다고. 이렇게 계속 갈등을 유지해야 지지율이 떨어져도 서서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책을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의사, 목사, 검사들이 오히려 사실은 문재인을 돕고 있는 거야. 진중 것도 마찬가지고. 역설적으로 이제 반면교사 노릇을 하고 있다. 예. 다음 곡지는 카투사 모르는 국회의당. 이 추미애 아들 문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였는데 카투사는 원래 이 다른 부대하고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미군들의 지휘를 받고 밤에는 국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이중구조야. 그래서 그 사이 틈새 시장을 노려서 어떤 병사는 이 전역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사라졌어. 한 달 동안 실종되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미애 아들도 카투사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이 허점이 발견된 거죠. 그런데 이 군대 안 가본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데 군대라는 조직은 이 일반 공무원 조직하고 좀 틀려요. 일반 군인들도 공무원인데 말단 병사들은 모든 그 결정에 근거를 남겨야 돼요. 이런 결정을 왜 했다고 그 일지에 써놓으면 돼요. 제가 행정병을 했기 때문에 일지를 매일 작성했는데 일지에 무슨 일이 나도 모든 사안을 다 기록을 하면 돼요. 기록에 없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대장은 기록 필요 없어. 대장은 자기가 명령하면 그게 기록이야. 그러니까 근거를 남겨야 된다는 규칙은 말단 병사한테만 부하들에게만 해당되지 윗사람은 그게 없어요. 윗사람은 자기가 결정하면 그게 결정이야. 김정삼이 그 하나회를 척결할 때 하룻밤 사이에 똥별 40개를 날려버렸는데 어떻게 별을 날려야 되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해요. 전령 명령을 내리면 된다. 간단해. 김정삼이 국군의 최고 지휘관이니까 전령을 명하노라. 그럼 해결 끝. 얼마 쉬워. 그러니까 똥별 40개 날리는 거는 일도 아냐. 그냥 아무 근거 필요 없어. 그냥 전역, 너 전역, 너 전역. 이거야. 스티브 잡스 해고할 때 너 해고. 얼마나 간단해. 너 해고. 이런 해고인 거야. 이유 필요 없어. 근거 필요 없어. 법 필요 없어. 규정 필요 없어. 너 해고. 이러면 바로 해고예요. 그게 군대야. 그러니까 군대 안 가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허술을 하는 거라고. 원래 최고 지휘관은 근거가 없어요. 명령이 근거라고. 스티브 잡스 해고하면 그게 해고야. 그래서 김정삼이 똥별 40개를 그냥 전역을 명하노라 해서 전역을 지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쉬워. 군대라는 것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대장이 명령하면 그게 곧 규칙인 거예요. 그런데 부하들이 뭔가 결정할 땐 근거를 남겨야 돼요. 부하들은 명령권이 없죠. 그런데 최고 지휘관은 명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는 부대장이 추미애 그 병사의 얘기를 듣고 결정한 거예요. 너 휴가? 휴가 돼버린 거예요. 근거 필요 없어. 명령이 근거야. 대장이 몰랐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대장이 알았다면 해결된 거예요. 그게 군대라고. 근데 미통당은 국회의당은 군대를 안 가봤잖아. 군대를 안 가보니까 모르고 개소를 하는 거지. 대장이 명령하면 그게 법이다. 군대에서는 법이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네. 다음 꼭지는 기득권과 싸우는 문재인. 최근에 이 옛날에는 민주화가 되기 전에는 민중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파업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보면 부자들이 검사, 목사, 의사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원래 세상이 그래요. 약자를 갈고받자 예를 들면 노숙자한테 야 너 왜 노숙하니? 너 임마 성실하게 살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백날 떠들어봤자 좋은 결과 없어요. 재벌은 갈궈야 돼. 재벌이 잘하면 나라가 잘 된다고. 이재용을 갈궈서 정신 똑바로 차리게 만들면 국가 이익이 수십조 올라간다고. 근데 노숙자를 열심히 갈궈가지고 뭐 좋은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구조론은 도구주의고 도구를 잘 다루면 된다. 그래서 국가의 도구는 엘리트다. 엘리트를 조져야 된다. 엘리트와 긴장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엘리트를 너무 풀어줘도 안 되고, 너무 줘야도 안 되고,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잘 컨트롤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여튼, 이 적폐 세력들이 이렇게 난리치고 있다는 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8대 48, 찬반이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집권 후반기가 됐으니까 40% 이상만 되면 돼요. 이건 안정적인 숫자인 거예요. 최근 중앙일보에서 뭐 문재인의 참모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 간신짓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 썼는데 왜 그런 기사 썼겠어요? 보나마나 뻔하지. 자기들이 이제 옛날 같으면 청와대 참모들하고 술 한잔하면서 정보 빼내고 그랬는데 술을 안 사주니까 정보를 못 빼먹으니까 그런 개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지금 청와대 직원들 중에도 몰래 조중동 기자하고 술 먹는 인간들이 있을 거야. 그런 놈은 발본색을 해야 되는 거고 정신 못 차린 놈들이지. 그런 놈이 있어요. 몇 놈 있어. 그 분위기 딱 보여. 낮에는 청와대에서 일하고 밤에는 조중동 기자하고 술 먹고 그런 놈 있어. 배신자들 새끼들 있다고. 조져야 돼. 그래서 중앙일보가 삐져가지고 개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더 하지만. 네, 다음은 공무원과 정치인. 이게 또 이제 늘 하던 이재명과 이낙연 이야기인데 지금 이재명이 점수를 팍팍팍 땄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이낙연이 점수를 조금 많았는데 이 이낙연은 해결사라는 이제 캐릭터를 만들려고 해요. 이낙연이 났으면 뭔가 좀 해결된다. 당이 좀 바로잡히고 뭐 의사파업도 해결되고 뭐 뭔가 이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이재명은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이걸 가지고 좀 떠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막상막하예요. 누가 잘하고 있다 이게 판단하기 어려워. 왜냐면 이낙연의 방법이 인기 없는 방법이에요. 정치인은 문제를 부각시키는 사람이지 해결한 사람이 아니야. 해결은 누가 하냐면 공무원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낙연이 지금 이제 문제를 해결해서 수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공무원들이 하는 거야. 이재명이 이제 오히려 트러블을 만들고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 하고 동네방네 사람들하고 떠드는 거죠. 이건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낙연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기 패거리 세력을 만드는데 이재명은 떠드는 과정에서 자기 세력을 못 만들어요. 자꾸 떠들면 세력이 안 생겨. 노무현 대통령 때도 우리가 다 겪어봤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고립돼서 오른팔 왼팔 다 잘리고 젊은 386 비서들은 힘이 없고 얼마나 개고생했냐고. 이재명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되면 안 되고 같은 길을 두 번 가면 안 되죠. 이재명은 세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모를 키우고 제갈량도 있고 관우도 있고 장비도 있어야 자기가 장비 노릇, 관우 노릇 하려고 하면 안 돼. 자기는 유비 노릇을 하고 자기한테도 사람이 있다, 세력이 있다, 팀플레이가 된다. 이걸 보여줘야지. 안철수처럼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낙연은 세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대신 국민들에게는 인기 없는 결정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처럼 행동하고 있어. 총리는 공무원이죠. 이낙연이 총리 때는 잘했는데 그것도 공무원이니까 잘했지. 근데 이재명은 정치인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자기한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과 이재명이 두 이시가 막상막하다 뭐 그런 얘기고 이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이데올로기 싸움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칼자루를 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편복지든 선별복지든 그걸 국가가 결정하는 거지 이데올로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근데 국민은 보편복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국민이 선별복지 하자 하면 그 멍청한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국민은 무조건 보편복지를 지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무원은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있었는데 공무원이 국민에 끌려가면 안 돼. 이런 문제는 어떤 큰 틀은 국민이 합의해서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은 공무원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나치게 이념 논쟁으로 끌고 와서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이 말싸움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건 멍청한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통제권을 잃어버려요. 내가 국가다 치면 내가 칼자루를 쥐어야 하면 끌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자꾸 보편복지 하면 5기로라도 선별복지 쪽으로 한번 가야 돼요. 그 선별복지, 선별복지 하면 또 5기로라도 보편복지로 한번 가야 돼. 반대로 가야 돼. 그래야 자기가 통제권을 계속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결말을 지었는데, 이번에는 이 선별 쪽으로 지급하는 게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 또 지급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가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고. 전체적인 걸 판단하면, 통제권을 청와대가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그래서, 이념 논쟁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는 실무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 이게 제기됐을 때는 이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실무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 옳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일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큰 틀을 정할 때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정하는 거야. 그러나 세부적으로 갈 때는 전문가가 이렇게 핸들링을 하는 거라고. 아, 너무 오버했다 싶으면 쪽을 좀 꺾고, 너무 이쪽으로 갔다 싶으면 쪽을 좀 꺾고, 이렇게 핸들링 하는 거지. 무작정,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게 아니라고. 우리 길을 갈 때 그렇죠. 처음에는 서울로 갈까, 부산으로 갈까, 정해야 돼. 근데 서울을 가자, 정했다면, 그때부터는 이데올로기로 가는 게 아니고, 운전 실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국민이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이걸 판단하는 것은 서울을 갈까, 부산을 갈까, 이걸 정하는 거고, 한번 정했어, 이미 정했다고, 이미 정한 다음에는, 운전기사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걸 너무 비전문가들이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몰고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집권당이잖아. 우리가 야당이라면 계속 이데올로기 싸움을 걸어가지고 집권당을 지치게 만들어야지. 근데 지금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핸들링을 정밀하게 하는 게 맞아요. 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시 이제 재미없는 구조론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최근에 어제도 해버렸고 뉴스가 별로 없어서 할 게 별로 없어. 채팅창에 뭐 대단한 내용이 없는 것 같고 이 의대생들은 의대만 들어가면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개판이다. 이낙연은 소리 없이 강하고 이재명은 좀 급해 보인다. 2010년에 의대생들이 국시에서 컨닝하다 걸려서 난리가 났는데 그게 관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은 전국시대 때 하는 짓을 아직도 하고 있고 우리는 조선시대 하던 짓을 아직도 하고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이 약간 변형되어서 개성되는 거죠. 역사는 반복되지만 또 반복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 그런 얘기죠. 오늘 할 얘기는 이 엔트로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왜 쉽게 이해하지 못하냐 하면 세계관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세계관 자체가 삐뚤어져 있어.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세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관계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고 입자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다. 수학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파이 값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게 왜 나누어 떨어져야 되느냐고. 왜 그걸 자꾸 해결하려고 해. 해결 안 하면 되잖아. 그냥 점점점으로 찍어놔. 3.1415 이러고 막 쭉 서다가 애 귀찮아하고 점점점 찍어버리면 되잖아. 옛날에 그냥 대충 3으로 했다고. 그걸 왜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느냐고. 수학자들은 그 아스퍼거인이기 때문에 약간 비정상이야.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걸 끝까지 막 답을 찾으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집쟁이 생겨서 아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수를 처음 발견했을 때 아이 큰일 났다. 제곱근 이야기죠. 루트 2 이거 뭐 어떻게 되지? 모든 숫자는 비례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비례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숫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골때리는 현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신은 완전한 존재야. 그럼 세상도 완전하다는 게 당연한 거지. 행성들도 별을 태양을 돌 때는 정원으로 돌아야지 삐딱하게 돌면 안 돼. 왜냐하면 신은 완전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버린 거예요. 그럼 신이 똥 싸고 있는데 누가 봐버렸어. 신의 궁덩이를 봐버린 거야. 그럼 신이 분노해서 넌 나의 약점을 봤으니 살려둘 수 없다 해서 불벼락을 던져서 수학자를 죽여버리지 않을까. 수학자들은 이제 밤길 조심해야 되는 거야. 비 오는 날 왜 절하면 안 돼요? 그냥 하느님이 벼락을 던져버려요. 제우스 신이 분노해서 나의 약점을 보다니 내가 세상을 대충 만들었다는 걸 네가 알아냈지 용서할 수 없다. 왕이 이 알고 보니까 뭐 우리하고 똑같은 밥 먹고 똥 싸는 그런 인간이다. 왕도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는데 냄새가 독하더라. 이런 걸 발설하면 안 돼요. 신의 약점을 봤다면 그 침묵해야 돼. 수학자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유리수냐 무리수냐 뭐 피타고라스 학파가 뭐 이런 무리수를 비밀에 붙였다는 뭐 이런 온갖 이야기가 다 있고 반대로 무리수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제사를 바쳤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수학자들이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세계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왜 완전하냐고. 세상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히 뭐냐고. 뭐가 완전한 거야. 구조론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구조론에서 말하는 완전성은 좀 틀려요. 구조론은 어떤 것이 복제가 되면 그게 완전한 거야. 다시 말해서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큰 것이 복제되어서 작은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하듯이 처음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계속 쪼개진 거야. 그래서 그 마지막 끝자리 숫자는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쪼개면 돼. 그러니까 구조론과 이 비구조론의 차이가 뭐냐면 비구조론은 제일 작은 어떤 알갱이 찾으려고 요만한 걸 찾으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해야 돼. 근데 구조론은 맨 처음 시작이 완전한 거예요. 저 끝머리 그거는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그건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구조론을 보면 세상 모든 것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 끝자리가 나누어 떨어지고 이런 데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건 무시해요. 그래서 구조론 세계는 항상 그 예유가 있고 유도리가 있고 테두리가 있어요. 반드시 그게 있어. 그래서 케플러가 이 행성의 운행 법칙을 발견했을 때도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당황했는데 이 하느님이 지구를 잘못 만들었다. 큰일 났네. 궤도가 삐뚤삐뚤하다 하면 궤도에서 이탈할 수도 있고 그럼 지구가 태양에서 튕겨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우주가 깨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덩신이네? 하나님이 알고 보니 바보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벼락을 맞아서 죽는다고. 그래서 이 그런 식으로 좀 이상한 현상들은 자연에 굉장히 많습니다. 무지무지무지 많아. 최근에 알려진 대표적인 사건이 그 뜨거운 물이 찬물보다 더 빨리 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 찬물이 당연히 빨리 얼어야지.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은 굉장히 많아요. 관행각이라는 게 있는데 영하 40도인데도 얼지 않는 물이 있다고. 그냥 얼려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려면 누가 흔들어줘야 돼. 외부에서 이렇게 툭 쳐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뭔가 이 움직여야 되는데 외부에서 뭐 어떻게 건드려줘야 움직이는 게 많잖아. 그 옛날 자동차는 시동을 때 손을 돌려야 돼. 지금 자동차도 이 세레 모터라 그러죠. 스타팅 모터가 있어요. 스타트 모터가 돌려줘야 돼.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추구했다면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 파워로 손으로 눌러야 돼. 이런 일의 대표적인 게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도시 전체가 전기가 다 나가버리는 거죠. 모든 전기가 다 나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 요만한 배터리를 돌려가지고 요만한 배터리를 돌리고 다시 이 배터리를 돌려서 이만한 배터리를 돌리고 이렇게 계속 모터 큰 걸 계속 돌려서 발전소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발전소 모터는 엄청 큰데 그 큰 모터를 돌리려면 그 중간에 수십 개의 중간 모터를 돌려야 된다고. 그거 이제 다시 돌리는데 며칠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뭐 시카고에서 대정전 이렇게 나온 도시 모든 전기가 다 꺼져서 전기를 정상화하는데 며칠씩 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이 나사가 하나 빠져가지고 곤란해지는 문제는 자연에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구조론을 보면 이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떤 개가 있고 이 개의 축이 있어요. 이 축이 약간 움직여서 전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축을 움직이는 힘은 반드시 외부에서 들어와야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는 그걸 조달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외부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내부에 사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근데 구조론이 닫힌 개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 내부에서 저절로 그게 만들어지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대칭해서 50도 50을 대칭해서 되지만 그 50도 50을 가만 놔두면 그냥 50도 50을 교착돼서 안 움직여. 바퀴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뭐, 그 전기기관차 처음 움직일 때, 바퀴를 어떻게 돌리냐고. 전기기관차의 그 거대한 기관차 전체를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 쿵 하고 소리가 나면서 다른 바퀴가 돌아간다고. 근데 이게 그 움직이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잘 안 움직여. 자전거를 타도 그래. 맨 처음에 페달을 밟으면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그 페달 각도가 약간 앞에 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퀴가 일단 페달의 위치가 요 위치에 와 있어야지 요 맨 꼭대기에 페달이 딱 있으면 페달이 갑자기 안 움직여. 이런 식으로 교착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원래 그게 해결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런 게 그게 정상적이다. 원래 해결이 안 돼야 된다.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 세상이 원래 그렇다. 반드시 마중물이셔야 되고 외부수로가 도와줘야 돼요. 그게 언제냐면 맨 처음 학교에 갈 때, 맨 처음 친구를 사귈 때, 맨 처음 뭐든 처음 하는 일은 반드시 이 시스템이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도움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도와줘.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상황을 많이 당하는데 안철수가 그렇죠. 항상 다른 사람 도움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다가 자기 혼자 이 처음 TV 토론에 딱 나서니까 당황해서 막 문재인한테 도움을 막 요구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가 아바타입니까? 하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 굉장히 황당한 사건인데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을 요청하냐고. 내가 대통령 후보라면 아,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러 온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 제가 아바타가 아니라는 것을 도장 찍어주세요. 하고 막 부탁하고 있어. 아, 이 얼마나 쪽팔린 순간이냐고. 그래서 근데 수학적 원리 자체가 이 구조적으로 모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퍼즐 칸에 퍼즐이 40개 옛날 초등학생 때그 장난감 중에 1부터 14까지 숫자가 써져 있고 칸을 움직여서 숫자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근데 한 칸이 비어 있어. 한 칸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빈 칸을 이용해서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근데 한 칸이 안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칸이 꽉 차 있다면 그걸 자리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하나 빠져 있어야 돼. 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는 원래 완전하면 안 되는 거야. 불완전한 게 오히려 완전한 거라는 거죠. 만원 버스에 이 모든 사람이 다 의자에 앉았는데 자리를 바꾸려면 빈자리가 하나 있어야 자리를 바꾸지. 빈자리가 하나도 없으면 자리를 바꿀 수 없죠. 그런 식으로 구조적 모순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이 세상은 뭐든지 깔끔하게 나누어져서 떨어져야 되고 뭔가 이 두부모처럼 탁 칼로 딱 자르면 탁 잘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두부모를 칼로 잘라도 두부가 칼에 살짝 묻어요. 조금 묻어. 완벽하게 자를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자투리가 있고, 찌꺼기가 있고, 유도리가 있고, 테두리가 있고, 뭔가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문제를 쉽게 해결했는데, 특히 정치적인 상황이나 예술가들이 부닥치는 상황은 처음 가는 길을 과감하게 돌파해야 되는 상황은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위대한 작품에는 약간 하자가 있어. 완벽한 영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으로 완벽한 영화, 완벽한 예술, 완벽한 작품은 없어요. 완벽할수록 오히려 약간 문제가 있는데 평론가들이 그걸 봐주는 거야. 그냥 이 작품은 창의적인 작품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지만 봐줘. 좋게 막 써주는 거야. 그래서 평론가들이 점수 좋게 주는 작품은 재미가 없어요. 블레이드 러너라든가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 엄청 졸려. 세계적으로 위대한 걸작 영화라는 것은 다 졸리는 영화예요. 왜 그러냐면 평론가한테 좋게 써주는 거라고. 왜 좋게 써주냐. 장점이 있으니까 단점을 봐주는 거지. 단점 없이 완벽하게 장점만 가지고는 영화가 안 돼요. 항상 그래요. 완벽한 미인은 미인이 아니고 팔방미인은 친구가 없고 항상 단점이 존재하고 그것이 세상이 원래부터 그런 법칙이고 수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면 축이 있어야 되는데 바퀴가 돌리면 바퀴축은 돌면 안 돼. 바퀴축이 돌면 바퀴가 안 도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조직이든 돌지 않는 한계는 있어야 돼. 또 지구가 돈다면 지구 중심점은 안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구가 돈다는 말은 틀렸어.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지구 중심점 빼고 나머지가 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지동설이 틀렸어. 정확히 말해 지구 중심점 빼고 나머지가 도는 설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된다고. 아스퍼거인들이 원래 이런 거 열심히 따져. 그래서 이 우주라는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딱 나누어 떨어지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이 우주는 대칭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 대칭을 작동시키는 대칭축이 있어야 되고 대칭축의 문제 때문에 반드시 이 완전하지 않은 어떤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엔트로피의 원리다. 엔트로피라는 것은 어떤 닫힌 게 안에서 외부의 도움을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항상 요만큼이라도 뭔가 이 빵꾸가 나야 돼요. 그 빵꾸가 움직여서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원이 되는 거라고. 제가 이제 편하게 설명하려고 51대 49로 나누고 49가 빠진다고 했는데 보통 그렇게 빠져요. 보통 어떤 의사결정이 일어나면 대부분 그 빠지고 해서 나중에는 한 한두 놈이 다 하고 있어. 그렇지만 이제 효율을 극대화시키면 그 연구운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연구운동을 이용하려고 하는 순간 뭔가 또 하자가 발생해요. 그 연구운동을 계속 연구운동에 가둬놔야 돼요. 그것을 이 에너지를 빼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를 설정하는 문제 그 자체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상적으로 항상 그런 문제를 부닥쳐요. 그러면 집단을 이쪽으로 보내면 한 명이 저쪽에 가서 맞고 있어야 돼. 항상 이 곤란한 문제 있잖아. 뭐 마개를 담는다거나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보면 부품의 일부를 빼서 저쪽을 갖다 놓고 이쪽으로 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구조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대장이 이제 무리를 이끌려면 그냥 앞에서 나를 따르라고 가면 안 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다. 네. 질문에 좋은 질문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구조론의 동작하는 닫힌 개를 설정하는데 어떤 매뉴얼이나 설정 절차가 있는지요? 이건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엄청 연구를 많이 해야 답변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네, 완벽한 두 사람은 커플이 잘 안 되죠. 맞죠. 불완전한 사람이 서로 자기 약점을 보완하려고 커플이 되는 거지 둘 다 완벽하다면 서로에게 원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커플이 되겠냐고. 네, 지금 시간이 8시 9분 40분 정도 했는데 오늘은 이 큰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73명이 시청 중입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은 뉴스가 없으면 방송하지 않고 목요일 방송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